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17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진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롯은 요단 평야를 택하여 소돔 가까이로 장막을 옮긴 후곧 소돔 안에 들어가 정착하고, 아브라함은 광야 헤브론에 목자로 정착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가고 있는 롯을 구출해온 이야기와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은 이야기를 봅니다. 창세기 14장 미리 읽으셨으리라고 믿고 지금 같이 읽으시리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진행합니다. 먼저 1절서부터 16절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서부터 3절을 보시면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 연합군이 가나안 땅 사해 주변의 5개 도시국가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시딤 골짜기에 모였다고 합니다. 시딤 골짜기,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해 지역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 사해 주변의 5개 도시국가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4개 국가에는 역시 우리에게 익숙한 엘람, 오늘날 이란입니다. 그리고 시날, 바벨론, 다시 얘기해서 오늘날 이라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을 이끌고 시딤 골짜기로 내려오는데 그 이유는 사해의 5개 도시국가들이 지난 12년 동안 자신들에게 공물을 잘 바치다가 13년째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년째가 되자 이들의 모반을 진압하기 위해서 동맹국 왕들을 이끌고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온 겁니다. 14장 1절서부터 4절만 보면 모반을 일으킨 도시들은 사해 지역 5개 도시로 한정된 것 같지만은 5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남쪽의 다른 도시 국가들도 이들 동방 나라들의 속국으로 있었고 그곳에서도 모반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먼저 다메섹으로부터 남진해서 갈릴리 바다 동쪽 언덕에 위치한 아스드롯 가르나임을 지났다고 하고 요단강 동편으로 내려와서 곧장 사해로 내려가지 않고 더 내려가서 에돔의 수도인 세일을 치고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 기수를 돌려서 가데스의 아말렉 족속을 치고 아모리 족속을 친 후에 그 다음 북동쪽으로 올라와서 사해 주변에 5개 도시를 쳤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당시 전쟁이 벌어진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아스팔트 구덩이가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도망갈 때 군사들이 거기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로마 제국 때 사해 남부에 아스팔트 덩어리들이 떠다녔고 따라서 사해를 아스팔트라고 부른 것을 보면 고대 시대 때 시딤 골짜기가 사해로 잠기기 전에는 정말 아스팔트 구덩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면 사해 남부 지역에 약 3억 불이 넘는 가치의 석유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기자는 동방연합군이 사해 도시국가들의 반란을 신속하게 진압했다는 것을 기술했는데 물론 그것이 창세기 기자의 본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록은 본 이야기의 배경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13장에서 아브람과 롯의 결별을 기록한 창세기 기자의 관심은 계속 아브람과 롯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건은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소돔이 침략군에게 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도 같이 끌려갔다 하는 겁니다. 얘기의 본론은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에 살다가 소돔 사람들과 같이 끌려갔다는 겁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는 그가 마므레의 상수리 숲 근처에 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의 이웃인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 시족과 그가 우호 관계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자신의 집에서 낳고 훈련받은 사람 318명과 다시 얘기해서 돈 주고 산 노예와는 달리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 318명과 이웃의 우방인 세 시족 사람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의 북쪽 경계인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을 습격하여 멸하고 더 북진해서 다메섹까지 아람 근처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소돔과 고모라가 빼앗겼던 모든 주민과 재물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자기 땅도 없이 나그네와 개구로 사는 아브라함이 주위 도시국가 주민들을 구출한 겁니다. 27절서부터 24절에는 아브라함이 살렘 왕과 소돔 왕의 영접을 받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귀한 길에 살렘, 오늘날 예루살렘 근처에 도달하자 난데없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사회골짜기, 왕의 계곡이라는 의미인데 신약에 나오는 기드론 계곡을 가리킵니다. 그 사회골짜기 근처에서 그를 영접합니다. 여기 살렘, 우리가 늘 얘기하는 샬롬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Peace, 평화를 가리킵니다. 또 멜기세덱, 이것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놀라운 콤비네이션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의와 평화의 왕을 의미하기 때문에. 18절을 보면 더 중요하게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맞습니다. 상징적으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말로 천지의 주재시요, 어려운 표현으로 번역했습니다마는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천지의 소유주시요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옵소서.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지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에게 자신이 노획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값비싼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동방의 막강한 4개국 연합군을 패배시키고 사해 지역 왕들을 구원한 왕의 왕이었습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와 위치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졸지에 갑자기 나타난 그가 알지 못하는 멜기세덱의 축복을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그에게 모든 노략물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그의 우월성을 인정했습니다. 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자신의 주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는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21절을 보면 한편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보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마치 자신이 아브라함의 왕인 듯, 아브라함은 자신의 부하 장군인 듯 명령조로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게 돌리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자신의 백성들과 재산을 다시 찾아온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는 아브라함에게 머리를 쪼아리고 자비를 구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인심을 쓰듯이 물품은 네가 가지라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을 쫓아간 목적은 탈취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롯과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심지어는 실 한올하기도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자신이 취한 모든 것을 다 돌려줍니다. 단지 전쟁 중 아브라함 사람들이 이미 먹은 것들, 그것은 제하고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그들의 목도 제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그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 하는 겁니다. 12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 12장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사실 창세기 전체가 아니 구약 전체가 아니 성경 전체가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14장의 사건도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을 어떻게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저주하시며 땅의 많은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해서 어떻게 복을 얻게 되었는지 밝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창세기 14장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한 사람도 아브라함이 용맹스러워서 동방의 4대 국가 연합군을 패배시켰다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전쟁과는 거리가 먼 목자였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기억했을 겁니다.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가 너의 대적을 패배케 한 것은 네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기드온의 용사 300명을 연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한 다윗의 말을 기억했을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브라함이 4개 국가 동맹국과 싸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조차도 기적 가운데 기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을 쳐부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100%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나기 전에 멜기세덱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한 거예요. 난데없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 소득의 10분의 1조를 바쳤습니다. 당시 큰 것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축복하신 거예요. 또한 소돔 왕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하신 말씀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 자체를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저주했다는 말은 없습니다마는 그의 행위를 보면은 대단히 불손합니다. 그의 말을 보면은 명령조입니다. 소돔 왕은 사람은 내게 보내라고 말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를 선대해서 그의 모든 백성을 돌려주고 물품까지도 돌려줍니다. 조카 롯을 선대해서 그로 하여금 요단강 평야를 택하게 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19장에서 보겠지만은 소돔 왕은 결국 저주를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축복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불손하게 대한 소돔은 결국 저주를 받아 멸망당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만민을 복되게 하기 원하시기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저희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반농담 반진담조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과 또 너희들은 반드시 축복받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 그런 배짱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 23절에 있습니다. 네게 속한 것은 물론 실한 오락이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악한 자들로부터는 어떠한 것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받아 마땅한 것조차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악한 자로 인하여 내가 치부하게 되었다 하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인간의 역사로 오해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12장 끝부분과 13장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육축과 은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20장에서 보겠습니다마는 그랄 왕으로부터도 양과 소와 노비를 받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이 주겠다고 한 것은 거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소돔의 물건들 가운데는 당시 최고의 사치품들이 모두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어느 것도 취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악한 자들과 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자신이 가져오면 자신의 삶이 흐트러질까 봐. 우리는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은 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좋은 곳으로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악한 자들의 돈과 물질, 그것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촉한 줄로 알고 살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은, 그거를 충족히 누리지만은, 남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며 사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 소돔의 삶은 근원적으로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 가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이 사는 것이다.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살지 않았다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 휩싸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락과는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환락과 근처를 서성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근처에서 서성거리시지 않으시고 촌인 갈릴리에 사셨습니다. 갈릴리에서도 몸으로는 갈릴리 시장 바닥을 누비며 다니셨지만은 영적으로는 늘 고온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in the world지만은 but not of the world다 하는 것.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많고 복잡하고 분주하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데서 살때 우리는 그들과 도매금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때 나그네와 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브라함이 끝까지 롯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생각하고 내게 아무리 유익이 되어도 악한 자들과는 손을 잡지 않고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소돔은 근처에도 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